오늘 이 아침에 단잠을 깨워서 주님 만나고자 또 주님 말씀 의지하시고자 또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씨름하고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나사렛에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자면 예수님의 존재론적 기원을 다루는 1장부터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8장까지 다루고 있고, 9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때에 오늘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직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어제 주일 본문이긴 한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서 자그마치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당하시죠. 그리고 이기시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이 본문 이전의 일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자라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그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또 사역을 준비하시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3장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온, 또 종래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론적 기원을 먼저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씀이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다루셨는데 하늘로부터 공급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이아가라 폭포 콸콸, 이거 기억이 나시죠? 어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하늘로부터 예수님도 오시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 또 이것이 나의 또 좋은 습관이 되어서 나오셨을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주님 앞에서 붙들어야 될 숙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이 아침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15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가르치심에, 가르치심에. 15절에서는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16절부터는 누가가 이제 그 마치 카메라 핸드폰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진 찍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면 가까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핸드폰 너무 좋은 게 나와서 100배 줌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누가가 지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다가 이제는 나사렛이라는 특정 지역을 이렇게 이제 줌인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 상세하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요한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관점에서 이 공관복음에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 누가복음의 오늘의 이 본문이 가장 선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에게는 지금 이 본문이,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 나사렛에 일단 가셨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학자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작게는 한 120명, 많게는 한 1200명 정도가 고고학적으로 볼 때 살았던 동네라는 거예요. 예, 나사렛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었고, 또 특징이 있다면 이곳은 구약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생소한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소하고 생경한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러 들어가셨고, 누가는 그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저희 교회도 이제 주일에 원근 각처에서 오십니다. 저희 지내는 평택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오시는데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도저히 이제 예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흩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는 유대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라도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유월절만이라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평소에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을 때 회당이라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13세 이상의 남자 10명이 있으면 만들 수 있었던 공동체예요. 왜 10명이냐 했더니 유대인들은 10명의 남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그들이 모였고, 회당에는 성경을 필사한 두루마리들이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그 당시에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 마을에 또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모든 활동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고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이 굉장히 익숙한 곳인 것입니다. 이 3일교회도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3일교회를 출석하셔서 지금 노년에 이르신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예수님도 나사렛이 굉장히 익숙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안식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시는데, 회당에서는 당시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렸냐면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서를 낭독해요. 그리고 나서 선지서를, 예언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풀이를 하는데 누구라도 풀이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구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풀이에 참여할 수 있었고, 또 방문객들은 누구라도 말씀을 낭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열려 있었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누군가가 건넨 성경 필사된 두루마리를 받으셨는데, 이사야서를 받으셨는데 그 중에서 찾으시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셨어요. 이 말에 그 원문을 보면 능동태로 쓰였는데, 능동태가 무엇입니까? 직접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줬는데 마침 이 말씀이 펼쳐져 있어서 이것을 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두루마리 안에서 말씀을 찾으셨는데, 여러분 지금은 성경에 장과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입니다 하면 저희가 그 색인이 되어 있죠. 그럼 찾아서 4장을 찾아서 14절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렸는데 이제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가 성경을 잘 못 찾더라고요. 이제 큰 아이는 4학년이 돼서 잘 찾는데 아빠 성경 어떻게 찾는 거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줬죠. 옆에서. 자 여기 보면 누가 적혀있지. 누가복음이야. 그리고 2장을 찾으면 돼. 2가 있지. 그리고 여기 또 작은 숫자가 있어. 이걸 찾으면 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장절의 구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찾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요. 네. 예수님이 읽으셨던 말씀과 또 예수님이 찾으셨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과 또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 이렇게 겹쳐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비슷하죠? 예,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말씀, 예, 이사야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이 되는데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다. 이 주의 은혜의 해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어디서 따왔냐면 레위기에서 따왔습니다.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여러분 희년은 무엇입니까? 50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안식년이 7년마다 있고 7년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을 히브리어 원어로 유벨이라고 했습니다. 유벨. 예, 우리 교회 목사님 이름과 비슷하죠? 유벨이라고 했는데 유벨의 뜻은 희년도 있지만 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리고 양의 뿔이란 뜻이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실제로 레위기 말씀을 찾아보시면 25장 말씀을 보시면 희년에 나팔을 불어요. 그럼 이 나팔 소리가 불리면 어떤 일을 합니까? 희년에는 종과 노예였던 사람들을 다시 일반인으로 돌려보내주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경작했던 토지들이 다시 좀 땅이 힘을 얻도록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 말씀은 어떠한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사야가 희년에 대해서 말했던 이 말씀을 따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 희년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의 이미지를 차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사렛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당시에 이 땅에 그 땅에 가셨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선포는 이 희년의 나팔 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떤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나팔 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예수님은 희년 회복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선포하시는 나팔 소리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처럼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누가는 앞으로의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나사렛 회당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양으로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18절, 19절을 보시면 나를 누가 보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역을 위해서 나를 너희 가운데 보낸 거야.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죠.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 육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기도 하겠지만 관계가 끊어진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로된 자는 누구입니까? 사단의 족쇄에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눈먼 자는 누구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눈먼 자가 아주 흔했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파키스탄에 선교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의료기술이 너무 낮아서 눈이 많이 멀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들을 진단만 받고 수술할 수 있는데 의료가 너무 기술이 떨어지니까 사람들 눈이 많이 하얘요. 이스라엘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 멀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눌린 자는 누구입니까? 억압당하는 자들이죠. 사회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희년이라는 이 이미지를 통하여서 나사렛에서의 이 유대인들은 희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희년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영향력 있는 도시인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더 그 시대의 중심인 로마나 아니면 그 다른 알렉산드리아나 소위 문명, 철학이 유명한 곳에서 영향력 있는 도시에서 전하지 않으시고 왜 나사렛 아주 작은 동네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의 고향이자 자기가 자라난 이 나사렛에 가셔서 그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힘의 논리로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의 지향은 선교적 교회가 지향하는 지향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지향점입니다. 그리고 그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최종 목표입니다. 모든 세계가 창조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지음바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는 두루마리를 덮으시고 그것에 다시 맡은 자에게 주십니다. 처음에는 받으시고 펼치셨는데 이제는 다시 접으시고 맡기십니다. 그리고 앉으십니다. 낭독은 서서 했지만 말씀은 앉아서 전했어요.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22절을 보시면 은혜롭게 여겼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뭔가 신기해하면서 좋아하면서도 나사렛은 작은 동네니까 예전에 봤던 그 청년이니까 내가 알던 그 사람이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옥시부인전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봤는데 거기서 이제 노비가 주인공입니다. 구덕이라는 인물인데 그 노비가 주인공인데 구덕이가 정말 똑똑한데 그 그 종의 주인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여인은 그냥 종일 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도 그냥 요셉의 아들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보통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때에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죄악이 만연할 때예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죠. 회개하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가 그래서 쫓겨났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너희에게 선포하였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구나,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가 어려웠고 수많은 나병 환자가 피부가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사르밧의 과부만 먹을 것을 얻었고 나아만만이 피부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과 적대되었던 이방인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이방인에게 은혜가 임하였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싫은 거죠. 또 예수님이 자기들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는 것이 너무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지 못합니다. 이기심과 편협함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홀연히 그들을 지나쳐 나가심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펼쳐나갈지를 소개하시고 또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너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1차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는 나사렛 사람처럼 나의 이기심과 편협함에 빠져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고요.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따라 낮은 곳으로 가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기도 가운데 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시는, 어제 우리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하늘의 양식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